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범죄를 통제하는 역량을 치안이라고 하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치안 상태가 좋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 곳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의 치안에 놀라움과 감탄을 표시하곤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평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치안을 잘 유지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한국도 한때는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야 할 만큼 치안이 안 좋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체계를 잘 갖추고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치안 상태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 역량을 인정받아서 올해 웬남, 인도네시아 등 총 42개의 나라에 4,300달러 규모의 한국의 치안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 북한 사회 안전성과도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내일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탈북민 정하늘 씨와 함께하는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도이칠란드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 21이 부릅니다. Falling in Love.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정하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학 계속 잘 보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늘 씨,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 와가지고 살면서 도둑 맞아본 경험 있어요?
한국에서 도둑 맞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네. 도둑 맞아본 적은 없고, 저는 뭐, 네. 물건을 흘려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지갑을 흘려본 적이 있는데, 네. 지갑이 집으로 다시 왔어요. 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네네. 경찰서에서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갔던 경험은 있습니다.
지갑 안에 돈이랑 다 그대로 있었나요?
네.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다 있더라고요.
네. 북한에선 그럼 좀 도둑 맞은 경험 있나요?
북한에서는 네 저희 집이 한번 털렸었는데 그때 군인들이 저희 집을 털다가 잡혔었어요. 그랬던
누가 잡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잡았었죠. 그랬던 경험이 한번 있고 자전거를 한번 사기 당해가지고 누가 뭐 엄마 지인이라고 해서 왔었는데 자전거 타고 도망갔어요. 빌려 타고 예. 네, 그래서 엄청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흔한 경험이었군요.
네.
네, 이제 왜 질문을 했냐면 네. 지난달 그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니까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함경북도, 평안북도 등에서 이 절도나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 좀 있다고 소문난 집들에는 복면 강도가 출몰하고 있다는 그 신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당국에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강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남북한의 이런 치안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도둑들이 활개를 치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는 뭐 이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그 엄벌에 처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웬만해서 뭐 빈집을 털고 그리고 집을 터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털고 있는 것 같고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네. 그리고요. 진짜 이게 무서운 게 북한에서 군인들이 강도질을 더 많이 한다.
네.
라고, 약간 북한 주민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건 맞죠.
예, 인민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민들의 네. 오히려 그 재산을 약탈하는 게 군인들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 군인들과 관련해가지고, 군인들의 이런 범죄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좀 뭐, 보거나 듣거나 한 게 있나요?
저는 군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네, 그랬네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강도짓은 해본 적이 없어요. 강도짓은 해본 적이 없고요. 도적질은 해봤죠. 왜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신병훈련 받을 때도 나가서 그 사택에 나가면 군간 장교들의 사택이 있잖아요.
네,
거기 나가서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달굴 훔치러 들어갔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네. 닭고기 좀 먹자 하고 친구랑 같이 들어가는데 닭장은 이게 자물쇠라든가 이 철창으로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막 꼬리 흔들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 안에 넣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팔자 먹자 팔자 먹자 하는 의견이 막 난했었는데 우리가 팔아봤자 별로 비싸게 못 받는다 해서 잡아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이게 네. 뭐 자랑은 아닌데요. 너무 네. 좀 부끄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때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목장에 그 나무하러 올라가면 그 농장원들이 그걸 갖고 놓은 게 있어요.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그리고
네.
고구마 이런 게 있는데 밤이 되면 가서 무 하나씩 뽑아 먹고 근무 서면서
네.
그리고 뭐 고구마도 몰래 캐서 구워 먹고 옥수수도 따서 먹고 그게 도적질이라기보다 그냥
그 일상이라 네. 도적질이라는 생각도 안 했죠.
배고파서 네, 그냥 기본 욕구를 채우느라고 그냥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듣다 보니까 네. 좀 씁쓸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도둑질했다라는 게 절대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들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희귀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게 거의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좋기로 소문난 국가잖아요.
네네.
이 그 하늘 씨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네. 이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 가봐도 저녁 되면 다 불이 꺼지고 식당에서도 식당을 잘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은 뭐 24시 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밤에 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막 술 취해 다녀도 누가 뭐 지갑을 털어 간다던가
옷을 벗겨
간다 네, 옷을 벗겨 간다던가 신발 벗겨 간다던가 그런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늦은 시간에 아무리 이렇게 혼자 다녀도 누가 나와서 뭐 협박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없는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봤을 때는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도로가 불빛 하나 없고 그리고
네.
너무 조용하니까
네.
좀 살짝 늦게 다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마켓에 갔을 때예요.
네네.
가서 물건이 앞에서부터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
네, 상점에 갔을 때
네. 동네 네. 상점인 거죠.
네.
갔는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주인을 찾아야 돼요.
아.
사장님 어디 계세요?
맞아요.
네, 저 이거 사과 살 건데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사장님이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요새는 또 그리고 네. 무인 그
맞아요.
네, 카페라든가
그러니까 가보셨어요?
사람이 없이 아예 뭐 커피숍에 가서 자기가 돈을 넣고
네.
알아서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자기가 알아서 양심껏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고 하지만
네.
근데 너무 잘 운영되는 가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치안이 정말 잘 돼 있구나. 네.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양심껏은 아니고요.
네네.
그게 다 기술적으로.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네. 에스키모 사려고 동네 가게를 들어갔는데 무인인 거예요.
맞아요.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물건은 양옆에 정말 많이 쌓여져 있는데 과자부터 해가지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거를 들고 기계로 가서 이렇게 바코드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숫자 써있는 부분을 탁탁탁 찍으면 가격이 떠요. 그럼
네.
거기에다가 결제를 하고 갖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진짜 사장님이 없이 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CCTV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CCTV가 많고. 근데 일반 마트 같은 데 가면 좀 우리 큰 상점에 가면 저희가 가끔 가다가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코드를 안 찍으면
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뭐 아, 이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그런 걸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굳이 그 가자 몇백 원짜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도둑이라는 취급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도둑질도 그런 말 있죠. 처음이 어렵지.
아.
하다 보면 계속된다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모든 한국 사람은 처음 도둑질을 못 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국의 밤거리는 진짜 우리가 북한 동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네. 저는 또 여자잖아요. 네. 북한에서 살 때 밤에 이동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막 정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네. 그 밤길을 갔었어요. 네네. 근데 한국의 밤거리 모습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강도가 나와서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데 자전거 솔직히 이거 좀 북한하고 우리 이 한국을 좀 비교하면 북한에서 제가 이거 경험한 건데 저희 아버지가 늦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군인이 나와가지고 칼을 꺼내 들고 이렇게 자전거를 내놓으라고
네,
그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군 전역한 사람이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너 찌를 테면 찔러보라고.
어...
너 여기 돌이 네, 막 많은데 네. 너 한번 대가리 깨지고 싶냐. 그랬더니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자전거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절대로 너는 늦게까지 자전거 타고 가지 마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전거 네. 타고 갈 일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좀 무섭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남자들도.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9시, 네. 10시 이후로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가 아니라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새벽에 다녀도 예, 그런 절도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아니, 한국에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자전거 때문에 칼 들고 나타난 사람은 사실 제가 10년 넘게 한국 살았지만 한 번도 뉴스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누가 혹시라도 그런다면 바로 자전거 주고.
아, 그렇죠.
자전거 주라 그러죠. 그 얼마 한다고. 또 사면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가 그 대여소라고 있어서 길가에 굉장히 많아요.
아, 우리 동네도 밑에 자전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 중고 물품 버리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맞아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참 이게 너무 많이 그 차이가 커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믿으실까라는 그 의구심마저도 제가 들어요.
아, 믿기 힘들 겁니다. 아마.
네. 네. 근데 이 한국도요. 저희가 이때는 한국에 안 살아보긴 했지만 80년대 후반이라든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도둑이 좀 있었대요. 그리고 백화점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소매치기도 막 발생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아, 그 영화랑 가끔 보면은, 그 지하철이라 그런데 뭐, 영화 연출상.
영화에서는 네, 나오죠.
절도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보면, 80, 90년대쯤에는 그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네. 80, 90년대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의 그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게 사는 게 좀, 잘 사라져서 풍요로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니까 굳이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도적질하고 강도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일단 그 물건이 넘쳐나서 굳이 남의 물건이 탐나지 않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물건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북한에서 도둑질하는 개인을 북한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기 한국만큼의 그 사람을 완전 인간 말종으로 보거나 이러지 못했던 게
그렇죠.
그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도둑질을 서로 당하면서도 서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만큼이 없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많은 게 부족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절도나 강도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CTV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 이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녹화할 비디오를
무인 감시 카메라 같은 네네. 거죠.
예. 그런 카메라들이 이렇게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네. 사실상 좀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작동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보고도 안 믿겨졌어요.
아.
네, 보고도 저게 과연 작동을 할까 하고 손을 몇 번 흔들어봤던 적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다 작동이 되더라고요. 예, 작동이 다 되고 요새는 뭐 그리고 카드 같은 거. 현장에 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줍잖아요. 주울 때도 있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막 계산을 물건을 막 샀다가는 그게 바로 이렇게 그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바로 이렇게 수사를 조금만 뭐 그 수사라기보다 그냥 조금만 확인을 하면 그게 바로바로 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사람들이 아 쉽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그 탈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모아놓는 감옥에다 이렇게 CCTV를 설치해놓고
네.
벌을 준 다음에 조금만 움직이면 가서 또 다시 처벌을 하고 뭐 체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북한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네, 북한에도 감시 카메라가 그 국경 초소들마다 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감시 카메라가 사실 한국에서는 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이 카메라들이 설치돼서 이런 나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적출하는 데 쓰이는데 북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렇네요.
네. 이 한국에서는 이 그리고 절도나 강도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에서는 약간 이게 범죄 중에서도 약한 범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것들도 강력 범죄에 속하고 형량도 세더라고요. 좀 아는 거 있으세요?
아,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아, 그래요?
찾아봤는데
네.
형법에 따르면은 그 타인의 재물을 이렇게 절취한 자는 그 6년 이하의 징역을 가거나
네.
아니면 1천만 원 그러니까 한 8,600달러 정도의 아, 그 벌금에 이렇게 처한다고
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이렇게 주거 침입하는 그런
남의 집에
네네네네.
침입하는
그런 절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강도나 폭행 그리고 또 협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건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간에 뭐 강도질을 하거나 그 절도를 할 경우에 아, 형량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밤에 저지르면 사람한테 주는 공포감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형량도 더 세고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그 한도가 없죠. 규칙이 없어서.
아, 그렇죠.
그때그때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맞습니다.
다른데 여기는 이렇게 그 이상의 그 형량은 너무 가혹하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지만 형법에 의해서 이 절도죄, 강도죄도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한국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그래서 전 세계 그 여행 등급이라는 게 있대요.
네.
여행 안전 등급.
아.
거기에서 한국이 가장 상위에 속해 있어요.
1등급인가요?
제가 그 1등급인지 거기까지 정확하게 네네. 모르겠는데 진짜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탄해하는 말하는 영상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뭐 한국에 지하철에서 물건 놓고 내렸는데 그 물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실험 카메라들이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고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사람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성향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도 남북한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북한도 얼른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져서 북한 주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좀 치안이 잘 유지가 돼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얘기는 하는 씨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씨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국화의 노래 들으실까요? 행진.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지난 네네. 시간에는 북한의 국경과 가까운 중국의 단둥과 연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 주실 건가요?
네, 중국이 워낙 큰 나라라 길었어요. 몇 달간 했는데
네, 맞아요.
오늘부터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그 첫 나라는 독일입니다.
네.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한 8천만 정도 되니까요. 유럽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독일이.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민자 인구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이민자가 많이 사는 나라고요. 유럽에서 최강대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 4위, 그다음에 수입과 수출 규모는 세계 두 번째. 군사비도 만만치 않아요. 군사비도 세계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독일어 표기로는 도이칠란트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영어로는 저머니 이렇게 네. 표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하면 한반도와 같은 분단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기억이 되잖아요.
네네.
이 독일은 언제 분단이 된 건가요?
네, 우리하고 비슷한 역사 분단이죠. 그래서 이제 첫 나라로 지금 독일을 소개하는 건데요. 같습니다. 한반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 분단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사실 독일 국민들도 물론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만 어쨌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영토도 많이 잃었고요. 그다음에 독일인 같은 경우 옛날 그 영토 이제 다른 나라에 막 빼앗기는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한 1,5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극이죠. 독일 여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강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여러 도시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제 남은 영토와 베를린, 이 독일을 연합국에 이제 패배했잖아요, 독일이.
네.
그래서 그 연합국에 있는 나라들이 독일을 이제 점령하러 옵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랬죠? 원래 여기가 일본 영토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진주를 해서 일본을 이제 몰아내고 점령하는 기간을 한 3년 정도 갖게 되는데 독일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소련, 미국 이렇게 두 개 나라가 와서 점령했잖아요. 독일은 네 개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도 와서 점령하고
네.
영국도 와서 점령하고 미국도 와서 점령하고 소련도 와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네 개로 쪼가진 거예요.
네.
다만 49년 5월 이제 그 이른바 점령 기간이 좀 끝나고 이제 민간 정부에 이양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세 나라가 점령했던 지역은 한 나라로 그냥 통합됩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여기가 통합해서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쪽은 독일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베를린도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동독과 서독의 분단을 생각하면 베를린 장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네.
베를린 장벽에 세워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동독은 사실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에 가입이 돼가지고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은 소련군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 뭐 군사연대라고 봐야죠. 군사동맹이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군사 이런 것도 다 소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독에서는 우리는 사회주의다.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로 제도도 실시를 하고 배급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서독이 언제 우리를 침공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선전을 계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우월한 나라다. 이렇게 했지만 동독 시민의 거의 절대 다수는 서방의 정치적 자유, 경제 번영 이런 걸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많이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걸 동독에서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네. 만들어진 것이 1961년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북한에서 중국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런 그러네요. 탈북 사태.
탈출을 막으려고 이런, 세웠던 그쵸. 장벽인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장벽을. 그렇죠. 북한도 아마 그냥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장벽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도 강이니까 네. 강을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의 관계는 어땠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도 이 남북처럼 적극적인 체제 대결은 당연히 펼쳤어요. 서독도 이 분단 초기에는 동독을 고립시켜야지 이렇게 하고 외교 정책도 펼쳤습니다.
네.
근데 서독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뤘고 동독도 사회주의 나라 가운데서는 경제 선진국에 속했어요. 그 당시 동유럽에서 아마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동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970년 초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아, 이 동부에 있는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하고도 우리가 좀 관계를 개선해야지 해서 외교 노선을 약간 바꿉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동방정책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 유지 정책으로 살짝 바꿔요. 그러면서 동서독 관계도 비교적 개선이 많이 됩니다. 당시 동서독 사이에서는 서로 방송을 그냥 볼 수 있었어요.
네.
서로 동독의 방송을 서독이 보고 서독의 방송을 동독이 볼 수 있었고요. 친척, 가족, 왕래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자주 저희 남북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왕래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네. 듣고 정말 놀랬었거든요.
아, 네.
우리의 분단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다르죠.
예. 네. 분단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그냥 대놓고 볼 수 있었다는
그럼요.
게
네네.
이거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서독은 네. 당연히 동독에 대해서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고 말을 했지만 동독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체제가 우월해. 이렇게 서로 개방해서 서로 방송을 주고받으면 서독 주민이 동독에 대해서 동경할 거야. 이런 확신이 진짜 있었던 거죠.
그땐 정말 그 관료들 자체가 무지했던 거네요.
무지한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실제로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독 경제는 발전하지만 동독은 네. 더 퇴보하거나 아니면 정치하거나 자유도 서독은 자유로운데 동독은 덜 자유롭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방송 시작할
그렇죠.
당시에는 관료들도 몰랐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었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바뀌어요. 그 관성, 관행이라는 게 안 바뀌면서
네.
서로 방송도 또 왕래도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남북하고는 큰 차이예요.
그럼 지금 북한이 막고 있는 건 아니까 막는 거네요, 북한은?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아주 잘하니까.
물론 논리는 있죠. 이거 네. 자본주의 나쁜 잡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망친다 이렇게 주장을
근데
하지만.
근데 그거는 정말 그들만의 논리인 거지 아무한테도 납득되기 어려운 논리 아닙니까?
네.
그 동서독은 결국 통일에 이르게 되는데
네네.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시기가 중요한데요. 1989년입니다.
네.
북한으로 하면 1989년에 뭐가 있었죠?
89년에 네. 그 청년학생
그렇죠.
축전이
그렇죠. 세계 청년학생
있었죠?
축전이 있던 네. 그때죠. 근데 그때가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이 이제 막 약화되기 시작하고 막 혼란이 오고 심지어는 소련 같은 경우 사회주의 종주국인데도
네.
고르바초프가 나와가지고 막 개혁해야 된다 막 이런 때예요.
그쵸.
동독도 그 변화의 물결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독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분단이 딱 44년 되던 그 해에 결국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변화의 물결에 재미있는 것은 동독하고 국경을 맞대고 그 밑에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서로 국경을 개방해버립니다. 특히 헝가리가 1989년 5월에 국경을 개방해요. 왜 개방했느냐? 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고르바초프가
네.
올라서는데 고르바초프가 우리는 개혁 개방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동유럽들도 이제 서로 개방하고 개혁하자 이렇게 압박을 넣어요.
네.
그래서 헝가리가 그렇지 않아도 헝가리 국민들은 좀 변하고 싶었어요. 옳았구나 잘됐다 소련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먼저 해야지 헝가리가 먼저 움직였는데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철조망을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자유롭게 왕래하자. 근데 이게 왜 동독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동독은 오스트리아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헝가리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자유롭게 못 넘어가요. 거의 중립국에 약간 서방 조금 가까웠고
네, 네.
헝가리는 같은 사회주의잖아요.
네.
헝가리 여행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헝가리까지 간 다음에는 다시
거기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서방으로 탈출하고 싶어했던 동독 시민들이 헝가리로
네.
여행을 가는 척하면서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막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동독인들이 이 당시에 헝가리 국경을 넘어서 동유럽 국가들로 막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막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있는 소독 대사관들의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망명 물결이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베를린, 특히 동베를린에 있는 소독 사무실 여기까지 심지어는 주민들이 망명 신청서를 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만 해도 베를린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는 동베를린은 동독 땅인데 거기에 소독 사무소가 있나 봐요.
네.
거기다가 막 망명 신청서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버립니다. 결국 9월 10일 헝가리 정부가 야 동독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뻔히 알게 됐어요. 근데 헝가리 정부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뭐 동독 국민들도 오스트리아로의 국경선 자유로이 통과해도 그냥 좋아. 이제 대놓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대놓고.
이제 그 러시아에서의
처음에는 조용히 몰래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헝가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래 동독 국민들 알아서 탈출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0월 말까지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한 달이 좀 넘게 되니까 2만 5천 명의 동독인들이 사회주의 조국 동독을 버리고 서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헝가리 통해서 오스트리아 통해서 서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네.
이것이 사실상 분단 장벽을 허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과정을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네. 번 이 부분을 듣지만 들을 때마다 좀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남북 관계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네.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우리 미래도 독일의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북한도 아마 조금만 중국과의 그 관계를 느슨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죠.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넘어갈 텐데. 근데 진짜 만약에 그 헝가리처럼 헝가리가 동독의 국민들이 넘어오는 걸 좀 그대로 다 받아주고 네네. 또 오스트리아에 넘어가는 것도 눈 감아주고 이런 네.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실행된 부분이 있었을 때 중국이 과연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다 받아줄 수
중국은
있을까?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안 받아주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눈 감아줄 수라도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 한 네. 20년간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인들이 지금 3만 명을 넘긴 넘었는데 만약에 중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면 3만 명이 아니라 30만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중국에 들어갔다 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렇게만 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네. 동독 전체가 이 시기에 거의 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던 그런 시기였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것이 이제 결국 동독 내부에도 불을 당기고 맙니다. 드디어 동독 내부에서 뭐가 터졌냐. 반정부 투쟁이 시작됩니다. 89년 그때부터. 그래서 9월 4일부터 89년 9월 4일부터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이 동독의 한 도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10월 6일 7일 이때도 이제 같은 그 월요 시위가 벌어지던 때인데 이 동독 수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이 기념행사에까지 와서 버젓이 동독 주민들이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 개혁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있는데 이 기념식에 고르바초프가 참석을 해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예. 뭐라고 했냐면 동독 정권에게 유연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를 오히려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개혁론자였으니까.
개혁론자인데 예. 동독에까지 와서 버젓이 동독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고르바초프를
비난했겠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네. 그 당시 사회주의 통일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통일당에게 오히려 충고를 한 거예요. 인민들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라는 시기였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민들은 당연히 더 의기양양했고 월요 시위에 모인 군중이 10월 9일 날에는 7만 명이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했고요. 16일 날 12만 명이 역시 대규모 시위를 하고요. 17일 날에는 결국 이것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이 돼요. 그리고 당시 호네커 최고 지도자를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 중앙위원회가 결국 그걸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네커에 대한 사임 압박이 높아지자 결국 호네커가 18일 날 이 논의를 시작한 지 딱 이틀 만에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 당 중앙위원회가 후임으로 독일 자유 청년이라고 하는 조직의 지도자 크렌츠를 지명하게 되는데 이건 또 인민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23일 날 막 30만이 모여요. 그러니까 호네커를 사임시켰는데 크렌치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다 이거죠. 뭐 이렇게 주민들 반대하는데 그때 30만이 모입니다. 아마 북한에서도 30만이 모여서 최고 지도자 내려가라고 시위를 하면 정말 난리가
민주주의였어요. 이미 사회주의는 아니었어요.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새로운 크렌츠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적당히 몇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독에게는 야 우리 긴밀하게 협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스크바에 가서는 우리 독일 통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합니다. 이걸 듣고 11월 4일 날, 11월 1일 날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11월 4일 날 동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유선거 보장하라.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해서 우리 힘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표현의 자유 달라. 그리고 특히 여행의 자유 달라. 그리고 집회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 전국으로 이 불길이 번지면서 네. 결국 동독 정부도 인민들의 투쟁에 떠밀려서 억지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네. 뭐 어떻게 더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네요. 너무 많은 국민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렇죠. 사진으로 보니까 막 베를린 장벽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 밀고 깨고 네, 막 네, 네. 뭐 그런 장면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들은 시간이 좀 오늘 많지 않아서요.
네.
그런 장면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장벽이 결국 무너져버렸는지 네. 또 어떻게 다 통일이 됐지?
네.
장벽이 무너진다고 해서 꼭 통일되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은 어떻게 됐지? 이런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남북 분단을 겪고 있는 우리한테는 독일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막 남의 나라 얘기인데 꼭 내 얘기처럼 가슴 뛰는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요소의 노래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세도를 부리지 않았던 조선 최고의 재상 조선 왕조 초기에 정승을 한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승은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는데요. 맹사성은 27살에 벼슬에 오른 뒤 4명의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맹사성은 조선 왕조에서 정승을 두 번째로 오래 했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의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이죠. 맹사성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일화는 여러 개 있습니다. 맹사성은 정승 시절에도 검소하게 살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보다 직위가 낮아도 직접 나가 마중을 했습니다. 아니, 어찌 정승께서 직접 마중을...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임금이 맹사성의 집을 찾아왔다가 집이 너무나 소박해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맹사성은 재물에 욕심이 없었고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청렴 결백한 간부들에게 주는 칭호인 청백리로 불리게 됩니다. 맹사성은 거리를 다닐 때에도 권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보기도 했다는데요. 하루는 맹사성이 살고 있는 고을 현감이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맹사성이 자주 다니는 길을 통제했습니다. 현감이 길을 지키고 있는데 허름한 차림을 한 노인이 소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정승이 지나갈 길을 감히 당장 저 노인네를 쫓아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이 바로 맹사성이었습니다. 사실을 안 현감은 그제서야 급히 뒤따라가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꼽히는 세종은 맹사성이 물러날 의사를 밝히자 이를 거부할 만큼 그를 아꼈다고 합니다. 임금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과 동료 간부들의 존경을 받았던 맹사성. 그가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꼽히는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